이제 하나님의 말씀 찾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8절부터 41절까지 찾으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8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느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라.
아멘. 자,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활에 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 부활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구원이라는 의미인 것이고 거듭남 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 이것을 부활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모든 단어들이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죄악 세상에서 죄 없는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을 구원이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옥에 있다가 천국에 가는 것, 그것도 죄악 세상에서 죄 없는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구원이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을 부활이라, 죄 있는 세상에서 살다가 거기서 죽고 죄 없는 세상으로 새롭게 부활한다, 이런 의미로 부활이라는 개념을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거듭남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거듭남은 한번 났으니까, 죄인으로 한번 났으니까 그 죄인이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거듭남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면 부활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죄인으로 왔던 우리가 죄인의 내가 죽고 새로운 새 생명으로 부활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실 때 이 거듭남도 곧 부활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죄악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거기서 죽고 새롭게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곧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부활이나 구원, 거듭남 뭐 이런 것들이 전부 같은 의미의 단어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뿐만 아니라 믿음을 갖는다 또는 참다운 회개를 한다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양도받는 그런 계기가 되는 부활에 속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을 설명하면서 부활을 얻기 위해서는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이것이 참다운 부활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미랄의 땅에 떨어져서 죽고 많은 미랄을 맺는 것을 그 미랄이 부활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런 내용들은 이 부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씨를 내가 심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부활이 제대로 되고 안 되고의 결정은 어떤 씨가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잘못된 씨가 떨어지면 잘못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잘못된 부활이 나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올바른 씨가 떨어지게 되면, 올바른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게 되면 올바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씨를 심을 때, 부활의 씨를 심을 때 올바른 부활의 씨를 심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누구나 다 올바른 씨앗을 심기를 원하고 참다운 생명의 씨앗을 심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생명의 씨앗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참다운 부활을 가져다 주는 그런 참다운 부활의 씨앗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이 씨앗이 참다운 씨앗을 내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자기 혼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교회 나오면 목사님들이나 인도자들이 그 씨를 얘기해 주고 있겠죠. 자, 그런데 그 씨, 그들이 얘기해 주는 그 씨앗이라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구원관이라는 것이죠. 너 뭐 하면 구원받는다? 너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 이 얘기가 너 어떻게 하면 부활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너 교회 나와서 강대상 앞에 나와가지고 목사님이 하는 대로 나는 죄인이고 앞으로 죄 안 짓겠습니다, 난 이제 이후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죄 안 짓고 잘 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백하게 되면 그 사람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받는 구원의 씨앗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그 부활의 씨앗, 구원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씨앗을 뿌렸죠. 뿌려서 지금 40년, 50년, 60년, 70년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추수하는 것은 참다운 열매가 없는 거죠. 부활의 열매가 제대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안 받아도 계속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또 천국을 들어간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들어가는 천국은 꿈에도 못 꾸는 것이고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하는데 그것도 들어갈까 말까 이게 조마조마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씨를 잘못 심었기 때문에 잘못된 부활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로 참다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제대로 믿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예수의 생명을 제대로 아는 사도를 만나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사도가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보따리 싸가지고 사도 있는 곳으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멀리 있습니까? 멀리 있어서 여러분들이 천국 못 가겠습니까? 천국 여러분들이 그 멀리 있다고 그 핑계 때문에 난 그냥 지옥 간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 믿고 예수 따라 나서고 구원받고 부활하는 것은 이것은 이 세상에서 귀찮고 멀고 가깝고 거기에 상관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뒤로하고 따라 나서야 자기 생명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누가 그 가만히 거기 앉아있다고 부활 갖고 와라 한다고 해서 누가 부활 갖다 줄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가 찾아서 구원받고 부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이 내가 듣는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내가 심어야 될 씨앗이 어떤 씨앗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씨를 심으면 깊을 거 하나님께서는 너 잘못된 열매를 내가 깊을 거 맺게 해줄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제대로 된 열매를 이 씨를 심어야 제대로 된 열매가 맺힌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는 이 말씀도 이 원리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게 장자든지 육신적으로 장자든지 에서든지 누구든지 그것이 잘못된 씨앗을 심으면 잘못된 씨를 거둘 수밖에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얘기가 뭐냐면 지금 여기서 씨앗을 제대로 심으라 이 얘기라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 같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38절 말씀이 우리가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씨의 형체를 주시는데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신다. 종자에 따라서 형체를 주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멋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종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 씨 열매를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각 종자에게 씨를 주는데 그 맺어지는 형체는 다 같은 형체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형체도 있고 짐승의 형체도 있는 것이고 새 육체, 물고기 육체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너희가 생명의 씨앗을 받아서 구원의 씨앗을 받아서 그것을 심었는데 거기서 나타나는 현상이 여러 형체가 나타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는데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연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 또한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자, 세 가지 주제로 이렇게 같이 한번 생각해 볼 것인데 씨대로 씨의 본질대로 형체가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람의 형체를 가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짐승이나 새나 물고기 형체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는 반면에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늘에 속한 형체는 누구이고 땅에 속한 형체는 누구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해, 달,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또 어떤 문제를 놓고 어떤 것을 놓고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장래의 형체는 하나님이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내용을 같이 한번 보십니다. 37절, 38절 두 절 말씀 읽고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씨를 뿌릴 때 그것이 어떻게 발아해서 종목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지는 아직 보이지 않죠. 시간적으로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갱이를 뿌릴 때는 이것이 어떤 형체가 나타날지를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뿌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은 세상의 농사 작법인데 근데 바울은 여기서 이 씨 뿌리는 이 비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것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것을 부활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세상의 일로 지금 씨 뿌리는 이 비유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바울이 이 세상의 비유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생명의 말씀을 뿌릴 때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 마음속에 뿌릴 때 이것이 어떻게 자라난지를 그것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로 이 얘기를 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거죠. 자, 그래서 이 바울이 세상에 씨 뿌리는 것으로 씨 뿌리고 그런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는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이 얘기는 바울이 실질적으로 너희가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뿌렸을 때 내 마음속에서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씨를 그 뿌릴 때 이것이 어떤 열매를 맺힐 것인지 너희는 모른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를 지금 뿌리는 사람이 많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 그게 가짜든 진짜든 뿌리는 사람은 많이 있죠. 예수 믿겠다고 교회 나와서 교회 말씀을 듣고 자기들 그 생명의 씨를 자기 마음에 뿌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때 너 강대상에서 나와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되면 너 구원받았어 하면 그 씨를 자기 자신 마음에 뿌린 거죠. 뿌려서 그대로 신앙생활 해봤더니 계속 자기 앞에 나타나는 현상은 계속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한번 구원받았는데도 계속 의심이 들어가고 꼭 죽었을 때만 자기 자신이 구원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그것이 어떤 허점으로 드러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이 씨를 뿌린 것에 대한 열매를 그렇게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구원의 씨를 그렇게 부활의 씨를 그런 씨를 뿌렸더니 그런 열매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그게 지금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이 잘못된 구원관, 부활관을 가져서 그런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을 알지를 못하고 기다리면 죽어서 천국 가겠지 하면서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천국 기다리 그렇게 하다가 기다리고 천국 기다려 죽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이분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된 부활관, 잘못된 구원관을 갖고 있고 잘못된 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그 생명의 씨를 가진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새 생명의 말씀을 가진 그런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만나서 구원은 이렇게 받는 것이고 부활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야. 이 얘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잘못된 씨앗을 받다가 그 바울로부터 새로운 씨앗을 받게 생명의 씨앗을 받게 되는 현장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서 듣는 말씀이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여러분 이걸 잘 듣고 깨달아야 여러분들도 구원관도 바뀌고 부활관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아, 부활은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 구원은 이렇게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이런 생각이 있고 그것이 여러분의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내가 아직까지 제대로 구원을 못 받았다는 인식 안에서 열심을 낼 수가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듣지를 못했으니까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도 모르면서 말은 뭐라 그럽니까? 잘 됐다고. 나 이제 죽으면 천국 간다고. 이렇게 믿고 있다가 죽어보면 천국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인생을 그렇게 허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씨가 정말 지금 여기서 이상하다 느낄 수 있을 때 그때 자기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죄 안 짓고 마음이 편안하고 안식에 도달한다고 하던데 그런 게 없는데 생각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원인을 밝혀야 되는 거죠. 왜 그런지. 자기가 잘못 예수 믿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고칠 기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렇게 안 하죠. 아니야 좀 더 기다리면 돼. 조금 있으면 마음의 안식이 와. 그렇게 하다가 벌써 70년, 8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제대로 된 부활의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그 씨를 제대로 뿌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번 미국 갔을 때 그 지나가는 여자분이 이게 다 그 워에 대한 설명이고 책에 무슨 내용이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는 그 여자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참다운 예수를 만나는 것, 참다운 생명을 가진 그 사도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급하게 얘기하려면은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자기 혼자 생각 속에 예수를 믿게 되면 상상 속에 예수로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상 속의 구원으로 끝난다. 참다운 사람의 육신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 듣더니 아 그거 뭐 자기 자신 이해를 못하겠지만 하여튼 난 동의를 못하겠다. 내 그 말씀 전하는 건 막지는 않겠지만 열심히 그렇게 하라 하면서 나는 관심이 없다고 그냥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자기 자신을 그렇게 가면은 그렇게 가면 자기 자신의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씨앗을 계속 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씨 계속 뿌리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예수 믿어오면서 뭐가 삐끗하고 이상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해결할 그런 방법을 찾지 않았던 것이고 원인을 찾기를 원치 않았고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그걸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럼 그는 그 썩은 씨, 잘못된 씨를 계속 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 자기 평생, 남은 평생 동안 계속 헛된 씨앗을 뿌린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너 예수 믿었냐? 너 왜 그렇게 죄짓고 회개하고 왜 죄사함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그에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니야, 난 그건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고 나는 구원받고 전혀 이제 죽으면 천국 가. 이 생각을 하면서 남은 인생 그렇게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게 불쌍한 얘기인 것이고 참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구원의 씨앗, 부활의 씨앗을 뿌리는데 잘못 뿌렸으면 여러분들이 잘못 뿌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리죠. 그렇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아, 내 삶이 그렇고 허전하고 허무하고 예수 믿어도 아직 만족이 없다 생각하게 되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구원관, 부활관이 틀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깨닫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깨달으라고 지도 안내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부활을 가져오는 그 씨를 심는 것을 제대로 심어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정말 힘을 들여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은 그냥 저의 어떤 주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썩을 씨를 심으면 썩을 것을 취소하고 썩지 않을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뿌리면 영원한 생명을 거둔다고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너희가 부활한 것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이 썩어질 씨를 받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썩어질 교리를 받아가지고 너희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렇게 거듭나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부활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이걸 보면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고 바울이 이 부활에 관한 얘기를 고린도 교인들한테 하는 얘기는 베드로의 얘기를 듣는 베드로의 교인들이나 바울의 얘기를 듣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듣는 그 바울의 교인들이나 이들에게도 썩어질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있으니까 그들 깨우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같은 바울과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왜 생명의 씨앗, 영원히 썩지 아니할 그 생명의 씨앗을 주는 그 사람들인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썩은 씨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왜 그럴까요? 바울이나 베드로는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데 왜 교인들은 어떤 사람은 생명의 씨앗으로 부활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썩어질 씨로 부활하지 못하고 가짜로 거듭나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똑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그 말씀을 듣지 못하거나 귀를 막고 있거나 거기서 첨가해서 나는 이 경우 이럴 수밖에 없고 이것이 내가 맞아 하면서 그 말씀을 변개해서 자기가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받는 당사자가 그 말씀을 변개시키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이 전파돼도 어떤 사람은 제대로 받아서 자라나고 야 많은 열매를 맺는 길로 가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처음에 그 열매 그대로 갖고 있는 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냥 썩어질 씨를 받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의 씨를 뿌리는데 그것을 썩어질 씨로 만드는 것은 누구냐면 자기 자신에게 말씀을 받지 않는 자기 자신이 그 원흉이야 원수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자기 고린도 교인들한테 너네들은 내가 너희에게 참다운 생명의 씨앗을 주는데 그 형체가 내 말씀을 제대로 받았으면 제대로 된 형체를 너희가 산출해 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그런 사람도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나님은 각 사람이 심은 그대로 그 심은 씨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형체를 주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씨를 심도록 하고 마음판에 씨를 뿌렸죠. 그런데 그들이 그걸 받아들일 때 제가 지금 여러분을 말씀드리는 대로 바울의 말씀 그대로 받고 순종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걸 자기 자신이 변개시켜가지고 나는 세상적으로 이렇게 이런 거 세상적인 얘기는 아니죠. 내가 모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나에게 세상적으로 복을 주셔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맞아. 난 이 하나님을 더 좋아. 이렇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 붙잡고 있다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놓치게 되는 그런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부활하기는 하죠. 부활하기는 하는데 물고기로 부활하고 들짐승으로 부활하고 그다음 공중에 새로 부활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자기 자신이 뿌린 씨가 사람을 생산해야 되는데 사람의 형체를 띄어야 되는데 육신의 형체를 띄는 것을 짐승이나 세상 동물의 형체를 띄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무슨 씨를 뿌리느냐 말씀을 받는 데 씨를 뿌리는 것은 동일한 씨인데 이 말씀 내가 어떻게 받아서 내가 해석하고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은 그 결말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변개시킨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썩은 씨를 갖고 있어서 썩은 육체를 내가 산출해 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지금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나마. 그래서 여러분이 그 썩은 씨를 뿌려서 썩은 열매를 거두고 있다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지적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 지혜 있는 사람은 내가 이런 면에서 이런 행동이 나오는데 이걸 내가 잘했다고 할 것이 아니라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거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지. 돌이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될 것이고 말씀을 드릴 때 자기가 변개시키는 그런 행위를 그치려고 하게 되겠죠. 깨달았다면. 그래서 지금 우리들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고린도 교회와 마찬가지로 새 생명의 말씀을 듣고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삐뚤어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옛사람의 생각이 지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새 사람의 생명의 말씀이 와도 그것을 어떻게든지 변개시켜서 편안한 방식으로 내가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때마다 그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변개해서 받아들이고 행동은 그렇게 변개된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과 어긋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죠. 교회에서는. 이거 그렇게 해서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것이니까 그 생각을 먼저 바꾸고 그 씨의 품질을 바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생각이 바뀌게 되면 앞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는 것이고 아 이런 행동을 내가 나오는 거 보니까 내 생각 자체가 아직 잘못됐구나 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만큼 여러분들은 부활에 참된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온전히 부활하게 되면 그때 사람의 형체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심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형체를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람의 형체도 있고 짐승들의 형체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생명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제대로 받았을 때는 사람의 형체를 보이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동물의 형체를 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들어야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산출해내는 그 씨앗의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짐승이나 물고기나 새 이런 것을 산출해내게 되는 거죠. 사람이 아직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울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이 교회에서도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인 것이고 지금 부활은 지금 여기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번 내 생각에 의해서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행동으로 그 부활된 그 여러분의 형체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인지 공중의 새인지 아니면 짐승인지 아니면 사람의 모습인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을 정리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40절, 41절 읽고 그 다음 후반부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40절,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 이 얘기하는 것은 사람, 짐승, 그 다음에 새, 물고기. 여기서 하늘의 형체도 있고 땅의 형체도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형체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사람이 그게 바로 하늘의 형상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그 다음 짐승이나 그 다음 물고기, 새들은 전부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에서 먹고 사는, 땅에서 기는 그런 모든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땅에 속한 자들인 것이죠. 이들은 생명의 말씀을 받고 자기가 변개시켜서 세상 것을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변개시켜서 그것을 자기 이익으로 치유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땅에 속한 사람이고 땅에 속한 영광을 가진 사람들이야. 이렇게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늘에 속한 형체라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잘 듣고 부활해서 사람의 형체를 가지게 된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생명의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부활해서 사람의 형체를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들고자 하는 그 최종 완성체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타락해서 이 땅에 왔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형체가 아니에요. 지금은 죄인이고 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점차 바울의 생명의 말씀을 듣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사람으로 부활하게 될 텐데, 이때는 거듭난 사람으로, 참다운 사람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지적받고 책망받는 것이 사람다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제대로 세움받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온전히 변화돼서 죽고 부활한 여러분이 되었을 때, 부활한 사람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창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이 그대로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자 이렇게 하셨죠. 자, 그 창세기 1장 26절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게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 지금 바울이 한 얘기하고 맞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대비했을 때는 사람은 타락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우리 형상으로 사람을 만든다 이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을, 사도바울 같은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다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하늘의 형체인 것이고, 짐승이나 물고기들, 새들은 이것은 전부 땅의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여기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계속 내가 하는 행동을 보면 이게 땅에 속한 형체로서 하는 행동인지 하늘에 속한 형체로서 행동하는 것인지 잘 구분이 안 되지만 얘기해 주죠. 그 땅에 속한 형체가 하는 행동이라고 제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니라고 버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니까 내가 땅의 것만 생각하고 있었네. 땅 것만 파먹고 살라고 그러고 땅에서 이 부귀영화만 누리고 있었네, 그것만 소망하고 있었네, 이렇게 본인이 생각한다면 자기 자신이 내가 지금 잘못 씨를 뿌렸다는 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알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다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으니까 영광이 크겠죠. 땅에 속한 자는 그냥 땅에 하나님의 죄인의 모습을, 형체를 가지고 그대로 말씀을 들어도 그대로 버티고 있으니까 이것은 땅에 속한 형체, 땅에 속한 영광인 것입니다. 땅에 속한 영광은 영광이라고 보다 수욕인 거죠. 그죠? 하늘에 속한 영광에 대비해서 땅에 속한 영광인 것은 수치스럽고 정말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더러운 영광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영광인 것이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자기들만의 인정하는 영광이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늘 봤을 때는 수욕인 거죠. 수치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은 계속해서 이어서 얘기합니다.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다. 해와 달과 별에 관해서 이제 4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영광들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해서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받는데, 하나는 변개시켰고, 하나는 변개시키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는,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두 아들이 있었죠. 누구? 에서하고 야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한 부모에서 한 모태에서 나왔으면 둘이 같은 생명을 가졌어야 되는데, 근데 그 생명은 둘로 달랐던 것이죠. 하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생명이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미워하는 대상이고, 야곱이 사랑하는 대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부모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는 얘기는 똑같은 말씀을 받았다는 이런 비유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똑같은 말씀을 받는데도 어떤 사람은 에서고 어떤 사람은 야곱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된 사람은 하늘 영광, 하늘의 형체를 받아서 하늘의 영광을 받은 사람인 것이고, 에서는 땅의 형체를 받아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문을 팔아먹은 그런 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리고 땅의 영광, 그 하나님 봤을 땐 수치스러운 삶을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미움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갖고 있는 지금의 이 형체는 한 번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고 거듭나서 아니면 죽고 부활해서 새로운 형체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새로운 형체를 가졌을 때 잘못 가지게 되면 잘못 부활하게 되고 잘못 거듭나게 되면 땅에서 땅으로 그냥 땅의 사람에서 땅의 사람으로 그냥 거듭나나 부활하지 않나 마찬가지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그렇죠. 거듭나도 무효인 것이고 부활해도 무효인 그런 부활과 거듭남을 체험하는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 그 형체가 한 번은 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게 부활인 것이죠. 그죠? 사람의 형체를 띠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형체는 죽고 부활해야 될 형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체로 덧입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이 길이 성경에서 약속한 그 구원, 예수에 의해서 거듭나는 것, 부활하는 것, 이 모든 좋은 영광의 길을 지금 여러분 직접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잘 안 보여서 그런 거지 지금 가고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내딛고 있는데, 거기서 계속 자기 자신의 옳다함이 나와서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지금 여러분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다 증거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부활과 거듭남, 구원이라는 것이 지금 여러분이 보니까 내가 지금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가 일어나면 거기서 거듭남이 있는 것이고 부활이 지금 여기 있는 거죠. 그죠? 죽어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내가 지금 말씀을 듣고 새롭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그것이 내가 여기서 그만큼 부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듭남도 그렇고 구원도 그렇고 다 그렇게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어떻게 부활하거나 죽은 다음에 천국 가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천국에 들어가고 지금 여기서 새롭게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몸이 부활하게 된 그 현장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은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하늘의 얘기를 하더니 갑자기 하늘에 있는 해와 해의 영광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해와 해의 영광,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 그 다음에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을 얘기하고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을 얘기를 합니다. 4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하늘에 속한 형체와 땅에 속한 형체를 얘기하고, 근데 하늘에 속한 형체의 모형 비유로서 이제 하늘에 있는 그 일월 성신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 달, 별. 이 해, 달, 별은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 해는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다른 예수 그리스도에서 거듭난 사도 바울 같은 사도들을 얘기한다 얘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별들은 이 둘로 인해서 우리 거듭난 교인들을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는 아버지 그 다음에 달은 어머니 그 다음에 별은 그 부모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 같은 혈통이죠. 같은 혈통인데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셋의 영광을 보면은 뭐 아버지 영광도 틀리고 어머니의 영광도 틀리고 같은 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도 자식들의 영광이 틀린 거죠. 이런 면에서 바울이 해의 영광도 다르고 그 다음에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 이 해 달 별을 아버지 어머니하고 자식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꾸며낸 것이 아니라 이 요셉이 꿈을 꿨을 때 그렇게 꿈을 꿨죠. 자, 그 장면도 같이 한번 보십니다. 우리 옛날에 봤던 말씀들인데 창세기 37장 9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창세기 3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모와 네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렇죠. 요셉이 꿈을 꾸는 해달별이 나한테 절하더라 하니까 요셉의 아비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와 너의 애미하고 너의 열한 형제들이 너에게 절한다는 얘기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해달별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식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러면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나님 아버지이신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양육해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으로 만든 낳아주시는 그분이 어머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사돈이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어머니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난 교인들을 별들이고 이들이 자식들이 되게 되는 거죠. 해달별은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해달별도 영광의 어떤 특성의 차이가 있게 되는 거죠. 아버지 영광이 드리고 어머니 영광이 드리고 또 자식들의 영광이 드리는 것입니다. 한 가족인데도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별을 얘기할 때는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별들 사이에도 영광이 서로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를 해주냐면 우리가 거듭나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거듭난 사람들은 전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났으니까 전부 하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는 맞긴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이지만 각자 자기 자신의 개성은 계속 유지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 사이에서도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영광이 틀리다는 얘기는 별들 사이의 영광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각자의 특성이 다르다. 그러니까 고유의 성질을 유지하면서 그 자식들이 전부 다 하나이지만 또 다른 그런 자식들을 구성하게 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활해서 거듭나게 되면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여기서도 지금 자유의 한 말씀으로 자라나고 있지만 그런 여러분들이 자라나는 모습, 온전히 자라나는 모습을 봐도 각자 여러분들의 고유의 개성은 다 가지고 있죠. 그 별마다 영광이 다 다른 영광을 갖고 있습니다. 영광의 품질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영광의 그 모양이나 색깔이 다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거듭난 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까지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해서 새로운 하늘의 육체를 하늘의 형체를 가지게 되면은 이런 특성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그 씨에게 형체를 준다.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이 씨가 열매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니까 씨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된 씨를 심도록 하라. 이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체를 주시는데 그 형체가 다 바울로부터 씨를 받았으니까 다 똑같은 사람의 형체가 아니라 사람의 형체도 있고 짐승의 형체도 있다. 물고기 형체도 있다. 새의 형체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갈라지는지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내 자신이 말씀을 변개시켰기 때문에 그러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각종 형체가 나타나는데 그중에는 하늘의 형체인 사람이 있는 것이고 땅에 속해 있는 형체인 짐승이나 물고기나 새들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들이나 짐승이나 이런 것들은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을 받는 자들인 것이고 땅에 속한 영광을 받는 자인 것이고 사람은 하늘의 영광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는 하늘에 속한 자들의 영광인 그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해, 달, 별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의 영광은 각자 다르다는 얘기는 그 다르다는 의미는 하늘에 속한 것하고 땅에 속한 것하고 그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차이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 이 차이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별의 차이는 그 각 개인의 개성을 얘기를 한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바울은 지금 부활을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정말 너무나 자세하게 부활한 생명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떤 영광을 받았지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들도 이런 부활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부활이 우리에게도 진행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활을 여러분들의 참다운 하늘의 부활을 그리고 말미암아 하늘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받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라 나서는 그 일이 가장 급선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하늘의 형체를 받아서 하늘의 영광에 동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